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르밧 과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과부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앞으로 너한테 누가 올 텐데 음식을 주거라 이런 명령을 들었을까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만난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마 나그네에게 물을 줄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 가지러 가는 물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 한 조각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아, 정말 비참한 여인인 거예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많이도 아니고 두 개 주어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음식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고 말하는 그 비참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런 여인에게 보내셨을까요? 더욱이 왜 가난한 과부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 동안에 먹여 살릴 만한 엘리야를 공개할 만한 부자가 없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더욱이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겠습니까?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부자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신이 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에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시돈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를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세요. 이 여인은 시돈에 살고 있는데 바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는 이제 그런 여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 여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인데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지금 아들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작정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다 주면 자기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 그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부의 집에 있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좋은 거였을까요? 안 좋은 거였을까요? 밀가루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쌀도 햅쌀 있고 묵은 쌀 있고 벌레 묵은 쌀이 있고 기름도 좋은 기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우리는 뭐 참기름 있고 들기름 있고 뭐 요즘은 뭐 별의별 기름이 다 있어. 옥수수유, 올리브유. 그런데 이 동네는 이를테면 올리브유만 하더라도 이게 등급이 있어요. 정말 좋은 올리브 기름이 있고 다 짜고 나면 찌꺼기 아주 이 질이 안 좋은 기름이 있고 그런데 과부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와 기름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게 뭐 햅쌀이거나 뭐 제일 최고 등급의 기름이거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통의 가루가 최고 등급의 밀가루로 변했을까요? 이 통의 기름이 최고 등급의 올리브유로 바뀌었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아마 별로 좋지 않은 통의 가루와 별로 좋지 않은 통의 기름으로 만든 떡을 아마 계속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잣집으로 보내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부자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굶어 죽기 직전의 과부인데 이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옛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옛날 스캔들 생기기 딱 맞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더욱이 다르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집에 보내시는 이유, 엘리야가요 기근인 거예요.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굶주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호의호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호의호식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난한 과부라도 먹여 살리는 은혜는 바알이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바알 신앙의 본산으로 쳐들어가서 바알 신앙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세상을 먹여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가장 가련한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보시면 이 선지자를 나름 순종함으로 대접한 여인의 집에 아들이 죽는 재난이 밀려 닥쳤어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병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증세가 점점 위중해졌다가 마침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18절 그렇게 말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혹은 증세가 점점 위중해졌을 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엘리야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아이가 이제 병들어서 위중해져서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겠죠. 나름 순종하고 있는데, 나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밀려 닥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여인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런데 여인이 당한 고난이 정말 죄 때문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물론 고난 앞에서 죄책감이 발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밀려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그거는 반드시 나쁜 일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 그거 바람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이 다 죄의 결과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아이가 병이 들어서 점을 위중해서 죽게 된 것이 이 여인의 죄 때문이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큰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기도와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덕분에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사람이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에 이런 어려움이 밀려 닥친 거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자기가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읽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굶어 죽어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통의 기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걸로 계속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난 혹은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를 들면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사실상 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인 거예요. 큰 어려움인 거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에서라도 큰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이 밀려닥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누린 모든 은혜를 무효, 그거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난 앞에서는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더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생의 작은 고난은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만 큰 고난은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고난 앞에서는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증세가 점점 위중해져 갈 때에는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이 집에서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어가고 병이 들고 그리고 그 병이 점점 위중해져 가지고 마침내 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엘리야는 손 놓고 보고만 있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오랜 기도, 그 많은 기도의 어떤 절정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는 이것은 성경의 전통에서는요. 죽음, 그러니까 그게 짐승의 죽음이든 뭐 사람의 죽음이든 죽음에 접촉되면 딱 부정해져요. 그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에 접촉되면 다 부정해지는. 선지자는 시체에 접촉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선지자가요. 왜 죽은 아이의 몸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얘를 죽이시려면 내 생명을 데려가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이 아이의 생명과 바꾸어 주세요. 내 생명과 이 아이를 바꾸어 주세요. 뭐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아주 그 어떤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아마 오랜 기도, 오랜 울부짖음 뭐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이 자기 죽은 아이를 돌려받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전에는 몰랐겠습니까? 이를테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말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때는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두 사건 다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두 사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신앙의 본산인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바알신앙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이를테면 과부의 아들 인생의 모든 소망인 거죠.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백살이나 되어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너는 이삭에게 소망 두고 있지만 이삭이 네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소망이야.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평생에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는 건강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자식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